이외에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거나 또는 내 마음에 가져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오직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역할을 성실히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으라라고 하는 자세,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대주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어지는 석장에 걸쳐서 이어져 왔던 내용의 결론이었는데 잠시 복습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 지식과 관점이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대수롭게 느끼면서 우상의 신전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마음껏 먹고 신전도 늘 들락날락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성도들이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 이래도 되나 안 되나 라고 하는 혼란이 겪게 된 거죠. 그 문제를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왔고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주어져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절히 절제하는 음식 생활,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을 금하거나 절제하도록 안내하면서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11장 2절부터 어디까지 또 이어지는 14장까지 갑니다. 11장, 12장, 13장, 14장 이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 성도가 지향해야 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과 삶의 기준이 뭐냐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침을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하기 시작하느냐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돼.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줄여서 공적 예배, 공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공예배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그 상황에 적용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34절 11장의 내용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 상황을 잘 문맥을 헤아려야 교훈을 제대로 가치를 드러내요. 이 순서가 뭐냐? 공예배 때 어떤 누군가가 순서를 맡았어요. 순서를 맡았는데 순서를 맡아서 그 순서를 진행하는데 그의 복장 문제, 특별히 복장 중에서 머리 모양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의 머리 모양, 곧 복장의 문제, 두 번째는 예배 중에 진행하는 성찬과 관련되는 규례가 문제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여러분이 그동안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이전에 여섯 가지의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했던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뭐가 있었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세속적 기준으로 막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탁월하다 막 판단을 하면서 파벌이 막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임의로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막 잣대를 들이댑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말씀의 교훈이어야 되지만 세상적인 기준은 누가 더 세 보이고 탁월한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역자들을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나는 자유가니까 복음으로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심각한 그 자유를 가지고 성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나아가 음행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성도들끼리 민사적 고소로 세상의 법정까지 나아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이게 안 좋은 방법으로 뒷돌을 들으면서까지 막 이기려고 성도들끼리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과 독신 생활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아 막 혼란이 막 벌어져서 독신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찬찬히 지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8장부터 10장까지 그 도시 전체가 신들을 많이 믿었고 신들을 섬기는 축제가 비일비재하면서 막 벌어지던 상황에서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주제가 또 있었더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다뤄야 될 것이 일곱 번째,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저는 다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과 관련된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삶을 안내하고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판단이나 어떤 근거를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시민들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교회 생활과 특별히 공예배의 상황을 힘써서 우리가 준행하고 경건하게 갖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감안해 보면 2절과 17절에 딱 대비되는 단어가 나와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칭찬합니다. 17절. 이제는 더 이상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칭찬하면서도 뭔가를 덧붙이는 교훈으로 시작을 하고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결코 칭찬할 수가 없는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 만한 상황을 딱 대놓고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교훈으로 칭찬하면서 칭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본문이 딱 나누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볼까요? 바울이 무엇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기억해주고 있는 사실을 굉장히 칭찬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 살짝 사진으로 보면 보이는 듯해요. 9장 3절에서 이미 지나왔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해서 시시비비 뭔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제가 고린도 후서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자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숫자적으로 더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한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오느냐면 바울에게 의견을 물어올 만큼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가 사도냐, 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도자가 맞냐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바울을 기억해주고 존경하고 있는 사실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를 중간 이유를 보니까 내가 전하여 준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여 준 가르침, 바울이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줬던 어떤 교훈들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까라고 말할 때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 원칙이 하나 나와요.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이 뭘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바울이 사도의 공적인 직분과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가르쳐줬던 사실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갑자기 어느 날 지구상에 뿅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을 가지고 유형의 눈에 보이는 제도를 유지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방식이 있어요. 그럼 사도들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함께 나누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 위에, 사도들 위에,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원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말할 때 항상 교회 역사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 두 번째, 교회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져 오는가를 설명하면서 사실은 교회의 유형의 제도나 체제나 교회 사실을 점검하지 않으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내기가 그냥 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자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 질문에 사실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을까요? 그는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이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13권의 서신이 신약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글을 다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구원과 관련되는 교리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또는 구약과 신약과 비교했을 때 율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타락한 인생을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입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생활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시민으로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을 풀어내야 되는가 윤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리와 윤리, 신학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윤리를 가지고 바울은 모든 편지글에 다 성도들을 이롭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훈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설교 중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드러난, 명백히 드러난 문제가 여럿 있어요. 오늘 본문을 빼놓고도 이미 여섯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기본적인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위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오늘 2절의 표현을 빌어오면 놓치지 않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진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3절은 이제 이 칭찬 이후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적용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 교훈을 3절에 더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모든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3절에서 밝혀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기 사용된 머리라고 하는 단어는 신체 부위상 제일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의 기원이나 원천 또는 대표권, 통치 또는 권세를 비유하는 의미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풀어보면 여자의 기원은 남자이고 남자의 기원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 3절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는 남자의 권세를 존중해라,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존중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낸 건데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구분되는 새 인격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는 새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성경이 없지만 교회는 붙였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 새 인격이 똑같은 권세, 똑같은 영광,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은 항상 성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부로부터 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자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나셨다. 그 다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원했다, 발출했다, 근원되었다, 나왔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성경의 표현들을 가만히 다 모아보니까 질서적 위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영적인 특성과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2장 21절 이유를 보면 남자의 몸을 통해 여자가 창조된 것도 사실이죠. 성경 안에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고 똑같은 영적인 권세가 있지만 구분되는 실체도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행할 수 있는 기능,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어느 부분은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한 특성과 동등한 권세가 있지만 기능이나 기원이나 가지고 있는 실체가 구분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창조질서를 바탕으로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도록 3절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질서적인 그 위치를 포함해서 오늘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곱 번째 문제로 나아가기 위한 서론으로 3절을 풀어낸 겁니다. 어떤 문제가 과연 있었을까요? 4절 앞부분하고 5절 앞부분을 보세요. 여기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남자가 뭐 하는 상황이냐?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죠? 5절을 보세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왔다. 이거는 차차차 까내놓고 여자가 무엇을 하는 상황이냐?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4절 앞부분하고 5절 앞부분을 연결시켜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남자나 또는 여자가 공예배 상황에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이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대표 기도를 한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공이 똑같이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예언을 한다. 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14장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먼저 단계 와서 보면 이것은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예언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보면 설교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위해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구분 없이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예배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4절과 5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4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남자가 공예배 시간에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머리에 뭔가를 쓴다 그러면 자기의 머리 되시고 권세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못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모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담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고 남자의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공예배 상황을 진행하라라고 결국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5절 뒷부분과 6절은 여자가 공예배 시간에 그 일을 수행하는 동안 뭔가를 머리에 쓰지 않으면 차라리 머리를 박박 밀어서 삭발한 것이나 다름없이 매우 부끄럽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죠? 이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배경을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이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유대사회나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체제가 결합되어 있던 그리스 로마권 세계에서의 일반적인 문화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대사회도 마찬가지고 로마와 그리스권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부녀자가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던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갈 때 가정 안에서는 괜찮아요. 집 밖으로 외출을 하거나 공적인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신전의 축제가 벌어지든지 뭔가 이렇게 일을 공적인 어떤 자리에 가거나 할 때는 항상 머리에 너울을 쓰고 갔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장호처럼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외출을 하거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성인인 여자가 좀 어린 아이들은 괜찮아요. 성인인 여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공적인 자리에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고 나타났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종이다. 아니면 창녀다. 함부로 내 몸을 취해도 되고 나도 취하고 싶습니다라는 알리는 창녀로 이해하는 표현이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왔어요. 지금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집 바뀌고 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인 회합의 시간이에요. 이럴 때 여성 인도자가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 밖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습을 애써서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벗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지금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이 예배 시간에 여성 기도 인도자가 또는 설교자가 그날 설교를 맡았는데 머리에 노우를 착용하지 않고 공예배를 인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없었다. 오늘 본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인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 중에 앉아있는 일반 여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느낌에. 머리에 노를 쓰고 있었겠죠. 일반 여성들은. 그런 가운데에 아마도 이 문제가 되었던 여성 인도자도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당에 올 때는 머리에 노를 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 쓰고 왔겠습니까? 쓰고 왔겠지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 안에서 인지도가 있고 또는 그의 신앙이 존중되어져서 교회의 공적 예배에 순수자로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신임을 얻는 관계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자 인도자는 머리 아무도 안 써. 그런데 나는 똑같은 인도자인데 왜 내만 머리에 써야 될까? 남자 인도자나 똑같은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쓰면서까지 왜 해야 될까? 남자 인도자와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강조를 해버리면 그 남자 인도자와 똑같이 내가 머리에 노를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과감하게 노를 벗고 기도 인도와 설교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오늘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 그러니까 지금 교훈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공예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여성 인도자가 머리에 노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 밖에 사회 문화적 풍속으로 볼 때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교훈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에 바울은 7절부터 10절에서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참고하면서 어떻게 교훈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각각 창조된 순서가 있고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분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교회의 공예배에서 수행하는 역할, 그것이 기도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 곧 설교를 하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할지라도 남자와 여자로서의 창조 질서, 그리고 창조적인 기능과 역할까지 그 구분까지 없애면서까지 동일한 복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7절부터 10절에서 의미를 밝힙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도록. 자, 이게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창조 질서와 창조의 가치를 따라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도록. 10절은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가려서 직분을 수행하는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1차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교회 역사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구절이 10절입니다. 10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죠.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로서 머리에 노을을 착용하라. 머리를 가려라.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두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놨는데 천사를 왜 말하지? 천사가 여기 왜 등장하냐고.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문제. 두 번째, 10절에 나오는 권위의 표로서 머리에, 여자의 머리에 뭔가를 가리라. 이 권위가 남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하수기 때문에 가리라고 말하는 건지, 남자의 권위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 여성 자체의 권위 때문에? 이 세 가지 주제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어 있고 해석에 따라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제가 취한 관점은 이러합니다. 물론 저의 독자적인 관점만은 아니고 유수한 학자들이나 교회가 그동안 이용했던 해석해왔던 그 관점인데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에서 이렇게 취했습니다.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들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면 천사가 뭔가를 가리고 있는 성경 안에서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성의 복장에 머리에 남자의 머리에 공예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 가리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천사가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공적인 시간에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가린다 이런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들과 하나님을 배웁는데 하나님의 자리 옆에서 수정되고 있는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일까요? 여섯 개의 천사를 가진 천사 스랍이 등장합니다. 날개에 천사의 날개 스랍의 날개가 여섯 개인데 두 개는 얼굴 자기 얼굴 가려요. 두 개는 자기 발을 가려요. 나머지 두 개 가지고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일꾼인 이 천사도 여섯 개나 있던 그 날개 중에 두 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두 개는 자기 발을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앞에 늘 가까이 있던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날마다 가리면서 그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수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사야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신중하게 돌아보면서 엄중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여성 인도자가 그 일을 수정하면서 그 맡겨진 직분의 권위를 위해 그래서 저는 10절에 이 권위를 저는 여성이 맡은 예배 시간에 진행하는 사역의 권위를 해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본문의 흐름상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인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예배와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팎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고 절제 있게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머리에 그 노을 쓰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로 10절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책들을 읽어볼 때 여러분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항상 동일합니다. 여성 인도자가 이런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바울의 교훈은 항상 동일하게 가는 거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이 질문을 하나 곡식 제기합시다. 여러분 질문을 듣거나 아니면 교회 안팎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이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이 더 나가면 기독교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이까지 나갑니다. 마치 남성 우월론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의 비하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아니냐? 왜 차별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심이 혹시 든다면 본문에서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본문 안에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다시 꺼져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명히 구분되고 존재의 기본적 차이가 성경은 다르다라고 표현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차별한다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던가요? 성령 하나님이 나도 이게 성부처럼 그냥 스스로 있고 싶어. 왜 내가 성부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자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삐지면서 그렇게 대드는 성경구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적 차이가 분명히 있고 구분되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우월하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동시에 바울은 1장과 2장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오해할까 싶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원과 기능적 역할이 있음을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4절, 7절, 14절 등에서 보면 여자의 머리 문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의 머리도 어떻게 알아? 남자의 머리 모양, 복장과 용모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나 성경이 마치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내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적인 증거만 가지고도 이거는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마저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교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모든 성경구절 번역을 다시 하자. 그냥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나님 부모님이라 하든지 바꾸자. 왜 아버지만 표현하냐? 라고 이재기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일방적인 우월과 여자의 일방적인 종속을 오늘 보면은 그 뒤에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여자가 남자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남자가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또 여기에 첨가를 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동일한 영적인 특성과 존귀함과 동시에 함께 연합해야 될 것에 대한 설명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살짝 남녀의 우월 이런 또 오해가 있을 것 싶으니까 바울이 살짝 비껴놨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기를, 교회 밖의 일반 사회에서 남자들은 머리가 짧았어요. 뭔가를 착용하지도 않아요. 남자의 머리에 뭔가를 착용한다, 이거는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는 뭔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의 머리에 뭔가를 썼던 유일한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신성, 아까 제가 차용했던 이사야 6장 2절 등을 가려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오히려 가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에서는 남자가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쓰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썼어요. 기도하기 위해 끼빠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딱 얹습니다. 손바닥만한 걸 꼭지에 딱 정수리에 얹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바울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은 머리가 짧고 뭔가를 착용하지도 않는 반면에 착용한다면 유대인으로 보였어요. 로마 사회에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를 길렀고 집 밖을 외출하거나 공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너울을 착용하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아무리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야기했죠.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내 자유다, 내 개인적인 취향이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이미 도드라졌더랬어요. 6장에서 자기의 이런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성적 방종으로 나아가 근친 상관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근거가 뭐냐? 자유함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자유한데 내 몸은 아무렇게나 쓰면 어때? 쾌락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10장 23절. 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 아무것도 안 했대. 뭐 먹으면 어때? 그게 못 돼서. 자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며 우상의 제물을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고 했던 방종도 있었다는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굳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의혹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았던 여성 도중 일부가 노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면서 바울은 사회 문화적 풍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들을 신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 있었다고 칩시다. 남자가 머리를 길렀다든지 남자가 공예배 시간에 인도를 하면서 머리에 뭔가를 쓰고 나타났다든지 라고 했다면 바울이 뭐라고 또 설명했을까요? 아마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지금까지 교훈이 바울이 교훈했던 이 내용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남자와 여자 인도자의 복장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다른 이견이 있다면, 다른 의견을 든다면, 여러분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교훈을 듣고. 아마도 복장은 개인적 자유가 아니냐, 뭐 그것까지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설명하냐, 교회가 교회 밖의 세상을 눈치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자유한데. 아니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서로 복장이 다를 필요가 뭐 있느냐, 불공평 아니야? 계속 이런 문제제기와 이의제기를 한다면 오늘 이 상황이 16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고린도 교회만 발생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외에 또 다른 교훈을 굳이 첨부할 내용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다른 교훈을 첨가할 것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성도의 머리 너울 착용을 포함한 오늘 본문의 복장 문제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그냥 단순히 머리에 뭔가를 써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회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발생하는 독특한 상황이었고 한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문화적인 덕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공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지금 교훈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덧붙이냐면 여러분 유심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성도들이 예배 시간이나 기도하러 갈 때 머리 뭐 쓰는 거 본 적 있죠? 어디서 그렇게 하죠? 천주교. 그다음 개신교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지방교회라고 불리는 위트니슨 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화적 계통을 이어는 지방교회에서는 머리 물린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근거는 항상 이 본문이에요.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16절에 명백히 밝히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교훈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맞추어서 지금 특별하게 교훈하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될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죠. 교회 밖에 일반적인 풍습과 문화가 성경의 교리에 비추어 경건을 제외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 이게 단서 조항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를 교회가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죠. 세속화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문화가 성경의 교리에 비추어 경건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경우에 교회가 그 내용은 충분히 상식적으로 수용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경우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를 가르쳐요. 물론 사회나 시대와의 소통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것도 교파들마다 좀 구분이 달라지는데 교리마저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 실제로 교리에 선하고 이거는 문화의 풍습에 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윤리의 문제, 이 경계 설정에 따라 이 경계가 어느 부분에서 꺼지는 것에 따라 교파가 나뉘어지거나 여러 다양한 교파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 장로와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파, 장로교회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파로 구분을 해볼 때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마다 여성 장로나 여성 목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90%까지는 똑같이 해석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 남자 인도자나 여성 인도자가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자체를 인정하잖아. 그러니 그 인도하는 자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를 부르는 것이 남자는 자나 뭐가 대수롭잖아. 될 수 있지.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목사, 장로 한쪽은 붙여야 된다. 한쪽은 붙이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상황적인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역을 똑같이 인정한다면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직분의 호칭까지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여성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바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은 똑같이 수행할지라도 굳이 복장과 함께 호칭까지도 똑같아야 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구약과 신약의 흐름 안에서 볼 때 구약에도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사사 더보라, 여선지자 누구누구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팎에서 은밀하게 이런 질서와 이런 모든 상황을 따라 사실은 장로나 목사의 호칭은 항상 남성형으로만 쓰여져서 그렇게 대표권과 질서권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성 장로와 목사에 대해서 신중해지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듣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든 명백하게 허용한 것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이런 것을 되게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그다음 그런 내용을 여기까지만 설명했으니까 적용은 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좀 이게 자유적이다 또는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이 본문에서 볼 때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여성과 남성을 아예 공적인 예배의 순서를 제한한 까지가 아니었죠. 적용의 문제고 호칭의 문제고 발전의 문제로 볼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소결론을 내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이의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될 때는 반드시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앞바퀴 내용을 결국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교리, 더 나아가 신학적인 뿌리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운영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가 주장을 하더라도 신학이 필요 없단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기의 신학이에요. 말장난 같지만 그 근거를 들이대라 하면 여기저기서 자료를 가지고 올걸요. 성경학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자료를 뭐 신학자든 목회자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근거를 이야기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교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결국은 본인의 해석이니까. 그것은 결국 신학으로 갑니다. 오른쪽의 신학이나 교리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통일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넘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이고 고린도 교회의 전체 여덟 번째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도무지 칭찬할 수가 없다.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교회의 해가 될 수 있다. 이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공예배 시간에 진행했던 성찬에 대해서 경건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못한 태도를 지적하며 바른 교훈을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소 의아스럽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저도 이전에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놓치고 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애매하기도 하고요. 다소 의아스럽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생활 그리고 모두 우리 성도의 일상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든 삶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은혜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함을 오늘 본문은 간과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부적절하게 시행한 일은 오늘 본문의 여덟 번째 문제이고 17절 뒷부분에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악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칭찬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파벌이 발생했다. 이 파벌이란 번역이 조금은 애매해서 다른 본문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볼 때 분쟁이라는 말이 좀 더 많아요. 아무튼 파벌과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서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나름대로의 신학과 교리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19절에 그런 표현이 없지만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원문에 뭐가 있느냐 19절에 결국 파당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분쟁이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파당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8절에 사용한 이 파벌 분쟁은 윤리적인 갈등을 말합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낼 수 있죠. 그러다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막 자꾸 세우다가 19절 발생한 이 파당이라는 문제는 뭐까지 갔느냐 결국 교회가 분열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모여서 예배하거나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분열의 상황까지도 더 나아가 교리적으로 서로 합리화해서 신학적 이견으로 논리화시켰다. 이게 19절에 등장하는 파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19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학과 교리적 파당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해보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생활 해보면서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냥 의견이 다른 분쟁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교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나뉘어질 만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교회가 이게 그 순간에는 평화롭지 않으니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 이 다른 점이 파당이란 단어예요. 파당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19절을 안 발생하면 더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안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9절 바울은 뉘앙스상 옳은 관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릇되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선례 중에 일부로 마치 아주 극소수의 퍼센트지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19절의 뉘앙스상 드러납니다. 갈등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의견이거나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 수용할 수 없이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 제기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길들을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19절에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잘못해가지고 뭐 장로교회가 수백 개가 된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건 회개해야 되죠. 분명히 절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신학적인 파당으로 발생한 분열이 있어요. 저는 그것마저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분열이 파당이 두려워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수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날의 칼로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자세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분위기나 기준에 따라 그동안 사역적인 사역자들에서 우열을 나누면서 파당을 지었던 모습이 1장과 2장과 3장에 있었더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쟁, 본문에서 말하는 파당은 또 뭘까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찬의 부적절한 시행 때문에 성도 안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일반적인 주일 예배 상황을 사도행전 이후부터 신약성경과 그 교회 밖에 있는 여러 1세기, 2세기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를 갈 때마다 자기 집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면서 조금 부위층인 사람이나 능력한 사람들을 많이 들고 갔겠죠.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딱 진행하면 누군가가 교제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나면 그 빵을 떼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 성찬식이 우리처럼 짧게 끝난 게 아니라 식사로 그냥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성찬 플러스 사랑의 교제, 애찬. 그래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가지고 빠가지고 식사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애찬식을 진행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식사로 함께 식사의 시간으로 이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20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벌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늦게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참석한 사람은 또 상황상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열심히 허둥지둥 달려오면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찬과 애찬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먼저 가져온 사람들이 마음껏 먹어가지고 트럼을 벅벅하고 손가락으로 이를 쑤시면서 포도주를 푹푹 남기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기분 좋게 반쯤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21세기 상황으로 1세기, 2세기의 예배를 자꾸 그려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1세기, 2세기에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계 발명을 생각해 보세요. 없었죠? 그러니까 11시 땡 주일 예배 이런 게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성도가 3, 4, 5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모여드는데 모여드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특별히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종도 있고요. 하층의 성도의 시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그럼 주일날에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주일을 공의로 지정한 것은 한참 후대에 로마 제국이 뒤에 한 2, 300년이 지나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그들은 평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집에 일을 열심히 일을 하고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교회로 뛰어오는 거죠. 그다음 하층 시민들 중에서도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늦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을러스가 아니고 그 당시 사회 구조상 1세기 당시에 2세기까지 노예 성도들이나 하층민의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느라 주일도 오전과 오후에는 계속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 마쳐야 예배 시간이 오는 겁니다. 대신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부위층의 시민들은 주일에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일찍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 자체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로 어디를 보십시오. 바울이 방문해서 설교를 하거나 모이는 시간에 대개 저녁, 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후부터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모이는 시간이 벌써 몇 시간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배가 고프죠. 식사 시간이 되니까. 성도들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교제하다가 그냥 하자. 그럼 그들이 떼먹고 그냥 다 먹고 끄윽끄윽 하고 있는데 밤늦게 온 성도들은 빈손으로 온 상태에서 성찬도 애찬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상황. 이게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편 속에서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양상은 성찬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진행했다면 그날 공리를 시간에 성찬은 성찬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그 행위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악한 행위다 라고 계속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은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바르게 교훈하는데 이 성찬의 기원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지만 교회가 진행하는 성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은 주님께서 직접 명하셨고 시작되었는가. 기원이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무리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천주교는 왜 일곱 가지 성례라고 부르면서 혼인식도 성례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가나 혼인자 제가 가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주님은 야 혼인도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요소를 기념하는 성례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여기에 다시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교리적인 차이로 일어나는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이유를 보면 성찬식의 기원은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고 이건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의미를 성찬식에 담았어요. 그 다음 더 결정적인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행할 때마다 기억하며 나를 이것을 행해라. 그러니까 성찬은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게 머리에 넣을 수 없는 문제라 이건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행하고 계속 기념하고 계속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주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모름지기 구원과 관련된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성찬 예식, 성례 예식을 행할 때에만 교회다라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집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27절부터 29절의 상황 이어집니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그러면 여기 합당하지 않은 태도는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좀 그래가지고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 본문에 따라 성찬식에 안 참석하고 싶다. 합당하지 않는 태도란 말을 본문에서 해석하십시오. 합당하지 않은 태도는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이라는 겁니다. 단지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아니라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르체들이 늦든지 말든지 먼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로만 이해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 역사를 경물이 여기고 헛되게 하는 범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장 심정적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30절이에요. 뜻은 명쾌하지만 심정적으로 힘든 거예요. 실제로 지금 바울이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성찬에 대한 이런 엄중함이 결여되어서 참여했다가 이거는 경수를 좀 더 주면 비록 성찬뿐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인간적으로 오해했던 경우가 다 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엄중함이 결여된 상태로 참여했다가 약해진 사람이 있대요. 이 약해진 사람들이란 말은 심신이 뭔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핍과 함께 약해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질병이 명백하게 분류가 나서 아픈 사람이 발생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했는데 본문은 좀 더 세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은 적지 않았다. 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징계가 31절부터 32절은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했던 본인들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감각함을 깨우치기 위한 분명한 사랑의 매로 권징으로 본문의 바울이 31절과 3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라 그거 이를 계기로. 그렇게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내치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한 사랑의 매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오늘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 문제를 가지고 당일날 똑같이 죽었어요. 아니, 헌금을 했는데 왜 죽어요? 그러나 그 행위 이전에 그들이 그 헌금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부정직함과 불의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의 죽음의 징계를 당일날 진앙하게 차례로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에 이 경자가 존경할 경자지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첫 출발은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 피조물이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다음 그 두려움을 넘어 사랑과 존경의 심정이 기독교 신앙과 예배의 기본 정신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특별한 징계가 금방 눈에 예배드리고 갔더니 집에서 막 드러눕더라 이런 게 없죠. 보고서에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뀌었거나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엄중함이 눈에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유예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왔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 실천과 행함으로. 동일한 관점이지만 예수님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유예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하고 밉부심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조신성 있게 적절하게 흔들면서 깨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성찬의 바람직한 시행을 권고합니다. 모든 성도가 올 때까지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배가 고프다, 뭐 특별한 상황이 많겠죠.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을 때인데 이거 음식 먹고 먹어야 될 약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모이는 시간 자체가 하루 종일이니까 초대교회는 중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와라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면서 결코 성찬에 대해서 공예배에 대해서 사사롭게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주일 예배의 회합 자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오늘 34절 끝에 보니까 교회 생활이나 오늘 본문의 주제인 공예배와 관련된 다른 교훈들을 말할 것이 많아요. 아직도 내가 직접 가서 대면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급한 것부터 지금 막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 전체 11장을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인 풍습과 덕을 고려해 여성 인도자가 머리에 너울을 착용하도록 남자는 머리에 아무도 착용하지 않도록 교훈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대속적 죽음으로서 완성된 이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성찬을 바람직하고 엄중하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시대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처럼 그런 교회 밖에서의 사회 문화와 풍습 안에는 소무지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해하는 그런 악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경건을 위협하는 죄와 악을 철저히 분별하면서도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될 가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되죠.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요일날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일찍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게는 이 땅의 정치적 사회 질서를 위한 일이니까 소수수범해야 되죠. 그래서 교리와 신학의 기준을 명확히 지키면서도 건강한 윤리 생활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말씀의 바른 선포와 함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를 눈으로 확인하는 설명이면서 예식이기 때문에 종종 교회 역사 안에서는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려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적인 친교의 은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객관적인 수단으로서 성찬은 명령되어진 예식이에요. 부디 21세기 상황에서 우리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 믿음의 주심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처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관점과 의견들이 모두 세상과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면서 구원 역사에 엄중함을 지키는 교회 생활, 공예배 생활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조금 발전된 적용이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 같이 한장 할까요? 45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